이 신명기 19장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과 또 경계표에 관한 말씀, 이 재판 제도, 이 절차에 관한 말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과실로 살해한 경우, 즉 과실범이 이 과실치사나 이 부작위범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요단 동편의 세 곳, 가나안 땅세곳 모두 6개의 도피성을 설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에 이르는 큰 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재빨리 도피성으로 도피하여서 이르도록 했던 것인데, 이 도로의 크기는 약 14.6m가 되어지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넓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평탄하게 만들어졌고, 이 통치자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돌이나 장애물들 제하게 했고, 또 개천이나 이 다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서 신속하게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히 이 표지판 미크라트를 두어서 이 과실범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운 곳으로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이 길에 이 표지판을 세워서 과실범들의 생명을 보존케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이 과실범이나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람이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 모든 살인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살인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권과 생명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제도고, 그 과실범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국민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외국인에게도 허용하는 제도로서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과실범이 도피성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이 장로들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성문 의기에서 간단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피성에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 도피성에 이르렀을 때는 이 보수자에게 넘겨주게 되어졌는데, 가해자의 인격과 피해를 인정하게 되어졌고, 또 이 고의범이 이 도피성의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하신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범죄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은 소중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우게 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인간의 생명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란 말은 그 라훔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지만, 이 라훔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이, 더 따뜻하게, 동정심,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라훔의 어원적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압도적인 부드럽고 따뜻한 온정을 뜻하는 것이 라훔이 되겠습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 이 정충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벌레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이 되어져서 이 굉장히 괴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약다 생각하지 않고 뱉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품어서 이 벌레를 먹여서 보호해서 완전한 인격체, 완전한 생명체로 만들어내어서 이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정충이 자궁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첫 번째 반응이 입덧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생명체가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갖 괴로움과 풍성을 겪으면서 긴 세월 동안 생명체로 품어서 따뜻하게 키워서 완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뜻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사형 제도는 법률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도덕적 규범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형입니다. 이 사람을 살해하는 악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금령, 금지의 문서로서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은 사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재판의 목적이 단순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폐단과 그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그런 목적이 오늘 본문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이나 미개한 종족까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의 근거는, 그 기초는 성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이 현대 형사법은 형벌의 목적을 처벌에 두지 않고 재사회화에 두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인데, 이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정신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은 또 하나의 이 사법살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문명국가에서는 사형을 기피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 문명사회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정신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기법이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이익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 정신은, 이 법정신은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대 정신에 뒤떨어져서 무조건 미워하고 무조건 정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맹신합니다. 무조건 채색화해서 정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정신의 정면으로 배치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된 사람이 만든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베드로가, 바울이, 그 이름들이 다 바뀌었고 그 삶도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도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변화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변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이란, 참 기독교인이란 변화될 때까지 7번씩, 7번씩 기다리는 내공으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도피성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과 죄인을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이고,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피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으로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안에도 가나안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건 자국인이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래 믿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바리새적으로 교리화되어지고 교권화되어지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개혁이 뭘까? 개혁이란 탈교권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 사랑과 자비의 눈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저만치 멀어진, 떨어진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7번씩 용서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가 죄인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익의 눈이 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 말을 속이는 장사의 기술을 습득하려 하지 말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남기려고 하면 오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남겨야 오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직이 미천이고 정직이 남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재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자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동해보복법, 즉 탈의오 법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서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수의 실행권을 각자에게 주시는, 당했으면 당한 만큼 보복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보복하라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탈의오의 법칙의 뜻은 보복의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위하력, 즉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범죄 예방의 기대 효과의 목적을 둔 것으로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를 상하는 그런 죄값, 형벌이 부과됨을 천명하는 것으로서 이 소극적인 계명으로서 범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재판관들에게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의 기준을 삼으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즉 상해에 대한 양형이 또 상해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범위의 한계를 제한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상해했으면 이 하나 이상은 절대로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상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그런 양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로 규정하기 전에 반드시 두 사람, 세 사람 정인을 두어서 모해하려는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위정이나 무고를 근절시키는 또 거짓말해서 타인이 재산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 정신은 살리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